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1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1, 2시간에 제3계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3계명을 서원과 서약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눈 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의 로고를 붙이고 골프를 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를 붙이고 살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운동선수가 화가 난다고 감독의 멱살을 잡았다가 계약서에 있는 도덕 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350억 원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유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서약과 서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국기 앞에 맹세하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일체의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맹세를 해도 성경대로 해야 합니까? 이 서원과 서약을 놓고 우선 먼저 그 뜻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원이든 서약이든 간에 엄숙한 약속입니다. 둘 다 엄숙하게 한 약속이에요. 서원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약속. 직접.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길게요. 직접 하는 약속.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하는 약속. 그게 서원입니다. 서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하나님을 판사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고 판사라는 것은 그 약속을 안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대로 처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약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원도 한 적이 없고 서약도 별로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 서약을 하시고 결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래를 하실 때 서명을 하십니다. 도장을 찍으십니다. 주택 거래를 할 때도 서명을 하시거나 도장을 찍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상거래 전부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약속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한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해도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하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이나 서약의 의미이며 취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 난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3절에서 37절까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있는가? 맹세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교단에 세례를 베푼다든지 입교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 맹세하십니까? 하는 표현을 옛날에 썼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서약하십니까? 로 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맹세를 하냐? 왜 맹세라는 단어를 쓰느냐? 라는 식의 해석 때문이죠. 정말 맹세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될까요?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난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려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원리는 문맥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앞뒤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그 본문의 앞뒤의 흐름을 보셔야 되고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 그 본문의 앞뒤의 흐름은 근접 문맥, 가까이 있는 문맥이에요. 근접 문맥. 성경 전체는 원접 문맥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문맥이에요. 이것을 다 살펴서 해석을 해야 착각을 하지 않고 착오를 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한 구절을 딱 뽑아내서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을 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 문맥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시면 산상보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교훈,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전체를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맹세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있습니다. 맹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맹세하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을 예수님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맹세하라고 하는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이나 친척의 가축을 맡아서 돌볼 경우에 그 가축이 어디 상처가 났다 아니면 죽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하고 여러분에게 가축을 맡긴 분이 맹세해야 됩니다. 맹세.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맹세. 어떤 맹세를 하냐? 특별히 맡은 사람이 나는 이 가축에게 손댄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 나 손 안 댔습니다 하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폐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맹세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만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남편이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워놓아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물에 저주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외간 남자와 불륜을 행했다면 그 물을 마시면 넓적다리부터 썩습니다. 그때 맹세하게 하셨어요. 맹세하게. 분명히 맹세. 불륜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맹세하라는 명령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진짜 모든 맹세를 일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맹세하셨습니다.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가야바가 내가 너로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맹세라는 단어를 쓰느냐, 맹세라는 말 쓰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맹세 밑에서 맹세 하에서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맹세하셨기 때문에 일체의 맹세를 하면 안 된다. 맹세 속에 서약과 서원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맹세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칼 들고 이삭을 각을 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바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맹세하셨어. 맹세.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냐 하면,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 경솔하게 가짜로 맹세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지만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거든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되지만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맹세를 해서 상대가 자기를 믿도록 맹세의 혜택은 보면서도 맹세의 의무는 행하지 않는 가짜 맹세를 한 거예요. 가짜 맹세. 헛맹세를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남발했다고요. 서약을 남발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맹세 도무지 하지 마라. 그런 맹세 도무지 하지 마라. 헛맹세 하지 말라는 말씀하시고 그런 맹세 도무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경솔하게 가짜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무슨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맹세란 단어 했다고? 자 단어를 썼다고? 맹세했다고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맹세 일체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가짜 맹세하지 마라. 경솔한 맹세하지 마라. 헛된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할 수 있어요. 서원할 수 있고 서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겠느냐? 요구가 있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되겠는가, 서약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서약이 때때로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약도 맹세 일종입니다. 서약이 때때로 유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서약이라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는 결혼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두 사람이 서로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증인이다. 기독교 결혼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이 남자를 평생토록 배우자로 삼고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돌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하는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하는 약속. 하나님께 직접 하는 약속으로 보니까 결혼 서원이라고 그러죠. 메리지 바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서원이든 서약이든 간에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유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깨지겠습니까? 결혼 서약을 해도. 그 서약한 결혼 서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싸우다가 끝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필요한 거라고요. 서약이 필요하고 유익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주택을 사고 파는데 만약에 서약이 없다,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고 인감도장을 안 찍고 서명을 안 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여러분 주택 다 날아가죠. 누가 와가지고 속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붕괴됩니다. 서원과 서약이 없으면. 여러 장의 문서가 있잖아요. 여러 장의 문서가 있을 때는 이 여러 장의 문서를 전부 연결시키는 간인, 연결시키는 간, 사이간자, 간인에서 도장 찍어놓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앞에는 찍었는데 뒤에 걸 안 찍어버리면 이거 두 사람이 확실하게 도장 찍을 때 문서인지 나중에 붙인 문서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나중에 붙인 문서 그대로 놔두면요, 인간의 거래 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 대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때로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유익하다는 기억 안 해버리면 서원 자체, 서약 자체, 약속 자체를 아예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가 붕괴돼버리니까. 대통령 취임 선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조차 없으면 공약을 실컷 해놓고 나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어기는데 얼마나 더 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약이 때로는 유익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서약을 해야 되고 서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신중히 해라 신중. 꼭 필요할 때는 신중히 해라 신중.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행정 맡아 있을 때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체크리스트 머리에만 기억하면 다 실수해버리죠. 그걸 다 어떻게 누가 기억 다 합니까? 체크리스트 딱 만들어놓고 아침에 딱 가면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죠. 하나하나 빈틈이 없도록. 그래도 실수하거든요. 근데 체크리스트도 없이 산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인생 엉망이 돼버려요.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자꾸 실수하니까. 신중히 해라. 신중히. 서약을 해야 할 때는 신중히 해라. 특별히 빚 보증에 관해서는 성경이 서지 말라 그랬어. 잠언 6장, 잠언 11장, 잠언 17장, 잠언 20장, 잠언 22장. 몇 번을 반복했습니까? 솔로몬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성경의 약속, 성경의 권면이요. 성경. 서지 마라, 서지 마라. 보증을 서면 두 사람 사이 원수가 될 가능성이 참 많고 두 사람 관계가 친척이나 친구도 의절될 가능성이 참 많고 재산을 날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보증 서지 마라. 만약에 보증을 쓸 경우에는 2중, 3중, 4중, 5중, 10중 확인해라. 그리고 내 이 재산이 날아가도 좋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보증 서서 몇 번 당해놓고도 또 보증 서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순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주세요. 1억. 제가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은 한 두 달 정도는 아주 높은 이자를 막 꼬박꼬박 두 달 정도 꼬박꼬박 해봐야 두 번밖에 안 되지. 꼬박꼬박 갖다 주지. 그러면 찰떡같이 믿지. 근데 나중에는 안 갚아요. 안 갚는다고 전화하면 욕을 막 바가지로 해요. 욕을 바가지로. 막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된다고 신중. 서약을 해야 할 경우는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 속에 걸핏하면 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진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말. 여러분 특별히 젊은 아가씨들은 남성들이 나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을 할 때 그 말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 열 번, 스무 번 확인해야 된다. I love you. I mean it. 내가 사랑해. 진짜라니까. 그러면 가짜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대부분 가짜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지 않냐고 그냥 홀딱 빠져버리면 인생을 다 망쳐버리거든. 신중하십시오. 카드를 많이 만들어놓고 막 마음대로 써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집안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님이 만류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이 만류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빠 내가 나이가 몇인지 알아? 내가 아직도 아닌 줄 알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내가 내 인생이지. 내가 사는 건데 내 인생이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 싸우고 싶지 않아. 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 딸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그렇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 정말 주의하십시오. 부모가 말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는지.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자녀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피눈물을 흘리거든. 그 말 안 들었다가.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리면 되겠습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신중하지 못한 약속, 서명, 도장, 덫입니다. 덫. 주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 된다 그럴 때 주의해야 돼요. 막 선교 집회 가면 막 찬송 부르고 막 흥분시켜 가지고 선교사로 갈 사람 그러면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선교 집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놓으면 막 다 일어나 버린다. 일어나고 나서 10만 명 간에 막 그래 가지고 다 이렇게 세우는데 나중에 아 못 지킬 때는 어떻게 되냐? 못 지킬 때는 한 사람의 인생에 일생토록 고민을 심어주는 거 아니냐?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망대와 전쟁의 비유가 있잖아요. 망대를 세울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또 내가 앞으로 조달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자를 가지고 자재를 가지고 망대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가 미리 생각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 명을 가지고 저 2만 명을 격파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미리. 그거 참 믿음 없는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목사, 선교사로 서원하기 전에 미리 살펴야 되거든요. 다 따져야 되거든요. 내가 소명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소명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이게 은혜 받았다고 흥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목회자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지금 신학교 들어갈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그 좋은 직장 내버려두고 하루를 살아도 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소명이 있는가? 사명이 있는가? 확인해야죠.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뭐 또 일이 여러 면에서 모자라니까 어디 가도 취직도 안 되고 자식을 보니까 어디로 갖다 놔도 일 못할 것 같으니까 신학교나 보내지 뭐. 그거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 정말 그 자녀도 불행하고 그 사람과 연결된 교인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됩니다. 그 참 귀한 일이죠. 선교사, 목사 얼마나 귀합니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중하게 서약해라. 신중하게 서원해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서약이 죄라면 회개하고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서약이 죄라면 서약을 했더라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서원이 죄라면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입다 보세요. 입다. 암몬 군대하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저희 집 우리 옛날 일로 말하면 삽장문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제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강아지가 나올 줄 알았겠지. 근데 나오는데 고명딸이 나오는 거예요. 고명딸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서약 지키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인육 제물을 바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번제로 바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건 죄입니다. 죄. 죄입니다. 죄. 죄를 짓지 말아요. 서약을 자기가 아무리 했어도 그것이 죄라면 서약을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 딸을 바쳤잖아요. 그때가 어두운 때였으니까. 잘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자기 딸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번제물로. 사람들이 에이 그 번제물 아니고요.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산 건데요. 아니에요. 독신으로 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독신으로 산 거라면 그것이라면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독신으로 산 거라면 입다의 딸이 아버지 제가 두 달 동안 우리 친구들하고 통곡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아니 자기가 독신으로 성전에 성경을 놓고 두 달 통곡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독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처녀 여인들이 매해 4일씩 입다의 딸을 놓고 통곡을 했겠습니까? 기념. 그거 아니거든요. 성전에서 독신으로 주님을 섬긴 거 아니고 실제로 번제물로 태워서 바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서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면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왕이 되기 전에 군인들하고 나발의 양을 지켜줬잖아요. 염소를 지켜줬잖아요. 밤새도록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그런데 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나발 그 부자인데 가쁜데 좀 달라고 우리 사병들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누군데 내가 알아주냐 하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내가 저 나발의 남자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없애버린다 하고 서원했죠. 서원.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죠. 그런데 그 후에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음식도 가지고 오고 예물도 가지고 와서 제발 그리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실 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 나중에 어떤 오명을 남기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왕이 되실 분인데, 예비왕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게로 사주셨는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지만 제발 그리하지 마소서 해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자기의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약이 죄라면, 살펴보고 죄라면 절대로 서약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서약이 죄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죄가 아니다. 근데 원수한테 했다. 원수들을 상대해서 서약했다. 예, 지켜야 됩니다. 적국을 상대해서도 서약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서원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손해가 돼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외가 여기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딸이,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그 서원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가 딸 보고 그거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딸이 서원을 지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딸은, 결혼하기 전에 딸은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 밑에, 결혼한 후에는 자기,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로 들어가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안 돼, 그거 너 신중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 지키면 안 돼요. 안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후에 부인이 남편 모르게 서원을 했다가, 약속을 했다가 남편이 알고 나서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지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권위 하에 있으니까. 그것이 민수기 30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3절에서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원수들의 한약 서약도 지켜야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서약을,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경우는 제가 몇 차례 간증했지만 저희 자녀 다섯, 우리 형제 다섯을 전부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약속하셨죠. 저희한테 허락도 안 받으시고 직접 약속하셨죠. 근데 저희는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으니까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만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머니의 약속 서원을 아들이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다섯 아들을 전부 하나님께 목사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서원하셨죠. 그걸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막 기겁했잖아요. 기겁했죠. 아버지, 가난하게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고생해 놓으시고, 고생하셨으면서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고생하셨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 그렇게 고생하셨으면서 우리까지 그렇게 목사 만드시냐고. 저는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십시오. 저는 안 미칩니다. 따라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회개했지만. 그리고 어떤 아들은 목사 될 바에는 차라리 군대에 가서 장교가 돼서 총 가지고 와서 우리 가족들 다 살해해버리겠다고.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서원하실 때 정말 신중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중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지만은 앞으로 독립적인 인격자잖아요. 독립적인 인격자. 근데 자녀가 물건입니까? 마음대로 서원을 하기.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우리는 절대로 아버님에게 불평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요. 저는 기도를 군불대기라고 생각합니다. 방에 앉아있는데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군불 자꾸 떼면, 엉덩이가 뜨거워지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목사 안 된다고,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건데 아버지께서 기도로 막 군불 떼버리니까, 군불 떼버리니까 다섯 아들이 전부 다 일어났어요. 다 목사 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군불 떼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서약이 죄가 아니고 서원이 죄가 아닐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서약하실 때 신중하시고 서원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지만 그거 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참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자녀가 스스로 소명을 받도록, 스스로 그 사명, 내 이거 아니면 내 일생 정말 딴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사명을 느끼도록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그것을 지키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약이나 서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신실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예 그러면 예가 돼야 돼요. 예 구두로, 예 그러면 도장 찍은 것보다, 인감 도장 찍은 것보다, 서명한 것보다 더 확실해야 돼요. 예 그러면, no 그러면 인감 도장 찍은 것보다 더 확실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서원을, 서약을 하든 하늘로 서원하든 땅으로 서원하든 전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어디나 다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전부 다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경솔하게 서원해놓고 서약해놓고 안 지키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예는 예로 아니는 아니로 되게 하라. 예 그러면 상대가 아 저분은 말하면 끝이야, 인감도장보다 더 확실해, 아니 그러면 상대가 아 저분의 말은 인감도장보다 더 확실해 가 돼야 된다면,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 여호와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로고를 달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서약이 아니라도 약속은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시간 약속 못 지키시면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형편이 달라졌으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가 있어서 그러면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시 5분 전이다, 상대는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도 안 하고 10시 10분이나 30분에 도착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용 다 잃어버립니다. 신용 다 병원에 환자들을 위로하러 가는 귀한 일을 하면서 교인들이 몇 명이 그룹이 되는데 그분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대요. 근데 그런 분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전도사가 되었을 때 누가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약속 다 지키셔야 됩니다. 안 지키시니까 웰빙을 체험 못하고 힐링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지키셔야 돼요. 선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부가 돼서 보니까 애들 돌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킵니까? 라고 될 때는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라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허락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사로 못 나가면 단기 선교사로 나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가장 유명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뭐 0.25% 인구다 그런데 0.25인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얼마 안 되는 인구거든요. 저 본토에 가봐야 한 4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적은 인구예요. 그런데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 다 해봐야 뭐 1500만 명이니 뭐 1000몇백만 명, 그런데 그들이 세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유대인 무시하면 정치를 못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유대인들의 경우는 신용을 한번 어기면 상거래 끝이에요. 한번 어기면 끝이에요. 신용을 한 번만, 약속을 한 번만 어기면 비즈니스맨으로는 사형 선고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철저합니다. 비밀을 지키기로 하면 그건 영원한 비밀이에요. 영원한 비밀. 유대인들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여기서 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도망치는 이 유대민족이 되다 보니까 돈을 중시하고, 돈은 휴대할 수 있는 권력이니까, 보석을 중시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력이니까, 그래서 보물을, 보석을 주얼리라 그래. 주가 유대인이거든. 주얼리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제일 잘 다루는 거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돈을 중시하고 보석을 중시하고, 그리고 막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런 건 참 우리가 본받을 것이 못되지만 약속 지키는 것은 정말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가문 여러분 아시죠?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는요 250년간 세계 금융 자본을 지배하는 가문이에요. 250년간 세계 돈을 휘두르는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재산이 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원, 전혀 감각이 없죠? 5경원, 전혀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로스차일드, 모건, 록펠러,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유대인이죠. 로스차일드가 그 가문 위로 올라가면요, 독일의 빌헬름 백작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빌헬름 백작이 모든 중요한 서류와 재산을 전부 로스차일드에게 맡겨놓고 피신을 갔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자기의 재산 전부를 공개해버렸어요. 자기의 보물을 전부 밖에 내놨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오면 그것만 가져가도록. 그거 가져가면 다른 건 의심 안 하니까 자기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재산은 정원에 딱 숨겨놓고 아무도 손을 못 대겠습니다. 그리고 전후에 그것으로 작은 금융업을 시작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빌헬름 백작이 돌아왔을 때 이자를 붙여서 다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 백작이 뭐라 그랬냐면, 그대가 정직하게 얹어주는 이자도 아니 원금도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네. 내 돈을 앞으로 20년 동안 2% 이하의 이자로 그대에게 맡기겠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 금융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J.P. 로건 아시죠? J.P. 모건. J.P. 모건은요, 맨하튼에 가면 체이스 맨하튼 은행이 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거대한 은행이 있더라고요. 보통 금융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지. 모건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912년 75세 때인데 국회 청문회에서 언터마이어가 이렇게 말해요. 빌리는 사람의 자금이나 재산을 바탕으로 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재산이나 자금을 보고 돈을 주셔야지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인격입니다. 인격. 저는 인격 보고 돈 줍니다. 자금이나 재산보다도 인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인격이 중요합니다. 저는 인격 보고 돈 줍니다. 인격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의 채권을 제게 들고 와도 저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인격.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는 인격 말입니다. 그 인격이 신용이요, 신용. 신용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사람이 마침내 성공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외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몇천 년 전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보혈로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늙음이 없고 개인적인 죄나 구조적인 죄가 없고 어둠도 없고 저주가 없는 영원한 행복과 복만이 있는 천국의 지복,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그 지복의 세계가 올 것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신의 보혈로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될 정도로 약속을 지키는,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가 나야 합니다.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이런 시련을 버텨 습한 아름답고 어둡고 깊습니다. 그러나 나는 잠들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과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숲 속의 호젓한 길 너무 좋아서 오래 거닐고 싶지만 약속을 잠들기 전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업을 하시든지 생업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약속을 지키시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면 다 얻습니다. 거래가 성립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돈을 맡깁니다. 물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일들이 잘 되는 거, 이게 웰빙이요, 이게 힐링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피 보혈로까지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서 신용 있는 사람, 신용을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